주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5일 2박 3일 동안의 한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지난 8월 말 이후 4개월 만이고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뒤로는 처음입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중대한 시험 발표 등 최근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번 방한에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등이 동행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협상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페인 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세용 외교부 1차관을 면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도 오찬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가 이번에 한국에 머무는 동안 판문점에서 미북 접촉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아직 북한 쪽에 응답이 없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건 대표는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워싱턴 공항 출국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방송 NHK가 15일 보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한국에서 일정을 마친 뒤 17일 일본 도쿄로 건너가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전원 송환되면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항공편이 중단될 것으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15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전날 블라디보스토크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체고라 대사는 고려항공이 왕복 운항하고 있는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사이 노선에 대해 현재는 북한 노동자가 있어 이용되고 있지만 노동자가 사라지면 노선도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오늘 22일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도 북한 노동자의 귀국이 진행 중이라고 마사고라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마차고라 대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유익하지만 안보리 결의에 의해 귀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시적으로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운항을 주 2회 월요일 금요일에서 주 5회 월화 수목 금요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항공이 이처럼 항공편을 확대한 이유는 노동자 송환 시한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현재 약 3만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이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미국산 옥수수, 밀 등 농산물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예정했던 보복 관세를 부과를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3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보류한 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조치와 함께 미국과의 상호 존중과 동등을 기반으로 각자의 핵심 우려사항들을 해소하고 중미 경제 통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미중 양국은 1단계 무역합의 타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2017년 미국으로부터 들여간 상품과 용역 구매량에 더해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를 추가 수입하게 된다고 미 당국이 이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유보한 가운데 기존 2,500억 달러어치 물량에 매긴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필리핀 남부에서 15일 규모 6.8에 이르는 강한 지진이 일어나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1분께 인구 120만 명이 넘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다바오에서 서남쪽으로 61km 떨어진 곳에서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지진의 규모를 처음에 6.9로 관측했다가 6.8로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로켓 엔진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미국의 요청으로 11일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로켓 엔진을 실험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미국이나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대한 실험이라는 것이 미사일 엔진 실험일 것이다 이런 관측을 했는데요. 예.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엔진 시험이냐?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또는 위성용 로켓에 사용할 수 있는 네. 엔진 실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시험대를 활용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액체 연료를 시험한 것이냐 아니면 고체 연료를 시험한 것이냐 이런 분석들도 분분한데요. 예. 대체로 액체 연료를 이용한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이 엔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능 자체 시험을 하는 것이니까 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시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예. 이 시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그 이번 시험은 뭔가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대로 미국과 북한이 지금 연말 시한을 앞두고 상당히 그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북한은 미국에 대한 그 태도 변화, 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담화를 통해서 이 말하자면 정치 수사로서 공격하는 것과 예. 이번에 이제 엔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이나 또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다. 모두가 다 그 말하자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죠.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의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겨냥한 보여주기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고체 연료를 시험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아직은 그게 아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시험한 적이 있지만
네.
아직 고체 연료를 통한 말하자면 장거리나 중거리 시험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고체 연료를 개발해서 중거리나 또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로켓 엔진 시험이라면 방사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이 그 나름대로 정한 그 연말 시한이 다가오자 북한이 이제 7일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그 전략적 도발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그 동창리 그 위성발사장에서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취자분들은 아마 이것이 이제 뭐 큰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고 엔진 실험을 한 것인데 이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이번에 지금 그 엔진 실험은 과거의 방사포 또 단거리 미사일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그 전략적 도발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이제 핵실험 그리고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ICBM은 대개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북한이 그 약속을 하고서 그걸 안 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두 차례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그 ICBM 또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구두 약속, 그러니까 문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 이런 구두 약속을 했고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4월 그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이게 중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한 것은 지난 2년간 자신들이 스스로 그 약속해온 그 전술적 차원에서 이제 벗어나서 미북 그동안의 구두 약속 이것을 구애되지 않고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시험 하나의 신호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가 크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미북 관계는 대부분이 그 김정은 위원장과 그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친분 관계로 그 유지가 되었는데요. 지난 2년간 뭐 저희 VOA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를 안 하는 것은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친분 이것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업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이제 엔진 실험을 했으니까요. 이 다음에는 이제 뭐 인공위성이든 아니면 뭐 ICBM이든 이걸 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만일 북한이 진짜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ICBM을 발사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외교적 업적이 다 이제 그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네. 이것은 미국의 국내 정치 앞으로 한 1년 뒤면은 이제 그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또 한국 또 주변국들이 다시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그러면 이 동창리 로켓 엔진 실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앞서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사실 이번에 엔진 시험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기술적 측면이 있고요. 또 정치적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미 여러 차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것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고출력 말하자면 엔진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미국까지 날아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직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ICBM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
네.
7,000도에서 8,000도까지 달한다고 하는 그 고열을 이 탄두가 말하자면 견뎌야 되는 이런 부분, 재진입 기술은 아직 그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이제 북한이 또 기술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역시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측면이 더 크다는 그런 관측들입니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보여주기식 이런 그 시험을 한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이 엔진 시험을 통해서 여차하면은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장 말하자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고를 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과거에 동창리 발사장에서 은하 3호, 광명성 4호 같은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러면 그런 식의 그 위성을 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북한이 설사 이제 우리가 쏘려는 것이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그러니까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다 각국이 부여된 권리다 이렇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국제적인 차원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ICBM이나 인공위성이나 그 차이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동안 이제 그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 기술을 해서 이것을 발사했고요. 또 기술적인 차원에서 ICBM과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로켓은 거의 99%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도 이미 여러 차례의 그 결의를 해서 이제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다 금지시켰는데요. 거기 이제 구별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로켓이나 ICBM이나 똑같은 겁니다. 기술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 하면은 북한은 이제 뭐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이것이 아무것이나 상관없이 다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입니다.
예. 화제를 잠깐 바꿔서요. 앞서 미국은 한반도에 특수 정찰기를 배치를 했는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건 알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엔진 시험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엔진 시험의 경우에는 특히 바로 그 직전에 미국의 CNN 방송에서 이 동창리에 그 위성 발사장, 서해 위성 발사장이죠.
예.
여기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 엔진 시험을 하려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충분히 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 보도도 나왔을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이전에도 북한이 이제 그 말하자면 남북 그 접경 지역 해안가 여기에서 해안포도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그 발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시점을 전후해서 지난달 27일부터였습니다.
예.
그때부터 미국의 말하자면 정찰기들의 한반도 상공 운행이 거의 매일 이루어져 왔거든요.
예.
북한이 이제 도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한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정밀 감시를 한 것이고요. 당연히 엔진 시험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요. 또 그 전에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겁니다.
예.
그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약에 이 말하자면 선을 넘으면은 북한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예.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히 강하게 그 말하자면 언급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는 겁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북한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좀 들어볼까요?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네,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북 간 중재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 북미 간의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언론에 소개된 것도 당시에 무슨 수석 협상가다 이렇게 부르면서 중재를 요청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이제 그 한미 동맹 간의 그 동맹국 정상끼리 북한의 이 같은 새로운 그 변화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엔진 시험을 하는 이 사태를 이제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로 통화를 해서 모종의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 이제 중재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과거의 그 사례 2018년 이런 것과 좀 사례를 비교해 보면요. 그 당시에 비교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됐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네.
중재자가 되려면은 그 한미 간에도 이제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남북 간에 이제 관계가 좀 돈독해야 중재가 이제 되는 건데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은 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 특히 그 남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난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접촉과 회담 이런 것도 거의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설사 어떤 중재 의사 이런 것이 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좀 이것을 받아주고 신뢰하고 이제 이래야 관계가 이제 할 수 있는 건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입지가 상당히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연락 이런 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재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만일 미국이 중재 요청을 했다면 뭔가 북한 측에 제시를 해야 할 어떤 특별한 것이 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미국이 한국에 실제로 중재를 요청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
그리고 또 말하자면 중재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어느 정도 좀 제공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이 없죠. 그렇지만 예.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그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이미 사실 어떤 카드와 함께 중재를 요청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지금 계속 에스컬레이트 말하자면 예.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예. 가겠겠느냐
예. 예.
이런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통하지 않고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굳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북한의 의사를 알아봐달라 뭐 이럴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세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을.
네.
폼페오 장관은 더 많이 만났습니다. 평양을 네 차례 갔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논의는 했겠지만 실제로 뭔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중재 요청이나 또 이 중재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와 관련해서 두 정상 사이에 논의가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윗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렇지 않았는데 상당히 달라진 내용인데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창리 그 엔진 실험했다 이것을 이제 보고를 받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 다음 날 8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하면 그 다음 날인데요. 8일 날 그 자신의 그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트윗의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영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모를 것이 잃을 것이다. 상당히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본인이 일종의 뭐 추측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종의 경고죠. 그러니까 당신이 엔진 시험을 한 걸 내가 다 알고 있고 만일 이어서 그 뒤에 예상되는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같은 걸 하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그동안 연계했던 친분 관계가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앞서도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군사적 공격 가능성 이런 얘기도 이제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하나의 그 간접적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이제 더 이상 실험 발사 없다.
예.
그다음에 핵실험도 중단했다.
네.
이것을 이제 성과로 크게 내세워 왔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이제 흐트러질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암시하는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외교안보에서의 그나마 사실 유일한 성과로 내세웠던 이 북한의 이 실험 중단
예.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허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선거에서 불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릅니다. 김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말하자면 주의 깊게 미국의 대선 그 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볼 텐데요. 현재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서 협상을 이어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는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경고를 하자 북한은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또 리용호 당부위원장 명의의 담화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 내용들을 잠깐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터넷 트윗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만일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상당히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그 즉각 그 담화를 내고 이제 응수를 한 겁니다. 아, 과거 그 미북 관계 또 핵협상 이런 것을 담당해온 김영철 전 통전부장이고요. 지금은 그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이 김영철 명의의 담화를 내고 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잃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만일 도발을 하면은 잃게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이렇게 맞받아친 그런 담화를 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철 위원장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랄 것이다. 그리고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타까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상당히 이것은 그 북한이 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터넷 트윗 발언을 냉소적으로 이제 반박을 한 거고요. 작은 거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담화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 트럼프 대통령 보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을 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거기서 또 그 지나가는 말 비스름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 보고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 이렇게 상당히 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주목되는 건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과 북한이 그 북한의 엔진 시험 이후에 말하자면 그 서로 간에 거친 언사를 주고받는 와중에
예.
잇따라서 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낸 점입니다.
예.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물론 그 이후에 아, 국방부도 그렇고요. 또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예.
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경고를 했고요. 아, 그러면서도 미국은 아,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아, 계속한 것이었는데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면서 추가 도발을 한다면 아,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이런 미국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까요?
상당히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뭐 내용을 올리자 아, 북한이 이제 즉각 담화를 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면 뭐 전에는 뭐 한 하루 이틀 이 정도 뒤에 이제 나왔는데요. 요새는 거의 뭐 시차를 같이 해서 시차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즉각 반응을 내는 걸로 봐서는요. 워싱턴 동향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입장에 대해 상당히 아,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역시 그 배경에는 아,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그 연말 시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북한이 그 지난번에 그 아, 국정연설을 통해서 만일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 새로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길이 상당히 북한한테 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아, 이렇게 진짜로 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그 발사하고 아,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제재가 강화되죠. 그리고 기름이 만일 끊어지게 되면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북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시한을 맞추고 또 동시에 미국의 제재를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 북한의 그 아, 이 상당히 미국의 그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조짐으로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11일 열린 회의인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가 열린 것, 오랜만의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안보리 회의가 열린 것이 오랜만이라기보단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가 예, 열린 것은 예. 사실 거의 2년 만입니다.
예.
아,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마지막으로 아, 그 비핵화 협상 이전에 시작되기 이전에 작년에 아, 마지막으로 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지난 2017년 11월 말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나서는 2018년 새해 들어서 급작스럽게 이제 대화 모드로 전환을 한 것이었는데요. 아 그러고서는 1년 반 가까이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이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
1년 반 가까이 아무런 말하자면 그 군사적 도발 행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제 5월 달부터 탄도 미사일을 쏘고 또 새로운 방사포를 쏘고 이러면서 사실 그 유엔 안보리의 다른 멤버들 상임이사국 영국이라든지 또 프랑스 그리고 또 독일 이런 나라들은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요.
예.
또 여기에서 논의를 한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이 세 나라가 공동 성명 형식으로 발표를 해서
예.
이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고 이래왔지만 미국은 사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이런 북한을 규탄하는 이런 그 말하자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 배경은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그런 정치적 차원의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이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소형 탄도미사일이다.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고 이것을 안보리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이 있었고 또 이어서 연말 시한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안보리 차원에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거의 2년 만에 안보리를 미국이 주도해서 소집 요청을 해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에서 북한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외교적 해법의 문이 열려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켈리 크래프트 대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죠.
We remain ready to take actions in parallel and to simultaneously take concrete steps toward this agreement.
크래프트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병행적 그리고 동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준비 역시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크래프트 대사의 발언, 과거와는 좀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크래프트 대사의 이번 발언은 그 이제 북한에 대한 그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미국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고 이것은 북한도 좀 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북한 앞에 이제 그 북한 스스로도 이제 새로운 선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말까지 계산법을 바꿔서 협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크랩 대사도 이제 그 미국에서 그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만일 북한이 이번에 이제 미사일 엔진 시험을 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도 이제 이번에 열리게 됐는데 여기에 이어서 핵실험 또 ICBM 발사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도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이고 그동안에 미국도 굉장히 많은 그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원칙적으로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선택은 뭐냐? 그러면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크래프트 대사가 북한의 행동에 병행적, 동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고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준비 역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불만을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만나기만 하면 비핵화 얘기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제재 해제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양측의 입장을 점진적으로 주고받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크래프트 대사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비핵화에 관심이 있지만 비핵화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 가령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또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어떻게 바꾸는 이것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해법을 만들 준비가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그 선택하느냐 이것은 북한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어떤 유연한 입장 동시에 원칙적인 입장 이런 것을 밝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크랩스 대사는 북한에 대담한 결정을 하라 이런 촉구를 했는데요. 대담한 촉구라는 게 결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당장 지금 막혀 있는 것이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복귀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대담한 결정이라는 것은 일단 가깝게는 북한의 복귀, 협상 복귀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예, 예.
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됐을 때는 과감한 비핵화 조치겠죠.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진 게 없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안 되고
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겠다.
예.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전체적인 비핵화의 로드맵. 말하자면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분석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인데요. 당장 급한 것은 이제 미국과 북한이 한 협상 테이블에서 그야말로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안 돼 있고 앞서 그 최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은 이번에도 유엔 주재 대사가 유연한 대처에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시적 그리고 병행적 조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북한의 말하자면 태도 변화 또는 협상 복귀를 이끌어내기에는 사실 크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해서 벌써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라든지 동시적 병행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말하자면 고조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정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서울을 방문하는 비건 특별 대표를 통해서 그 친서든 어떤 직접적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는 메시지를 전해서 어떤 모종의 어떤 그 인식을 같이 하기 전에는 상황을 돌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이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늘 미국과 이 서방 국가들의 그런 그 방침에 반대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미국과는 사뭇 다른 비핵화 방식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좀 다른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러시아와 중국도 이번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주로 그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는 그 수단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보리가 최대한 빨리 그 대북 결의의 그 가역 조약을 적용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과거 그 비핵화 협상에서 많이 그 속임수를 써왔기 때문에 먼저 비핵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재를 완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공식 입장 중에 하나인데요.
예.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씩 주고받는 주고받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 뭔가 좀 반대급부를 주고 이를 통해서 비핵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예. 자, 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 대표 방한에 관한 얘기도 좀 해보죠. 이번 안보리 회의에 비건 대표도 참석을 한 거죠?
예, 참석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보리 회의에서 직접 무슨 연설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예.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오찬을 안보리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5개 나라 대표들과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설명했고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 좀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직접 그 안보리 회의에 비건 특별대표가 참석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이 비건 대표가 오는 1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합니다. 때가 때인 만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관심의 초점 중에 하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상대와 만날까, 이제 그 점인데요. 그 어떻습니까?
네, NHK를 비롯한 이제 외신들은 아마 그 비건 대표가 서울을 방문해서 사흘을 머무는데 판문점에 가서 이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도 이제 그 만난 적도 있고 또 안 만난 그런 적도 있는데요. 비건 대표가 이제 판문점을 가서 이제 만나게 될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비건 대표의 이번 서울 방문은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내 시한을 앞두고 미북 긴장 상황을 누그러뜨릴 사실상 있다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남은 뭐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바로 이제 미국도 성탄절 그 연휴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비건 대표의 이번 서울 방문 이것이 현재에 고조되는 미북 간의 갈등을 좀 누그러뜨리고 연말 시한을 큰 탈 없이 넘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물론 이 방북을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서 상황 그 말하자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지만 방문 자체가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해를 넘기게 된다고 하면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길 뭐 그쪽으로 갈까요? 또 새로운 길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새로운 길은 뭐 북한의 이제 그 핵 보유국을 의미하고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제 그 북한이 또 다른 그 핵실험 또 추가 ICBM 발사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제 새로운 길을 언급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언도 했지만 실제로 그 길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그 유엔 안보리의 그 고강도 대북 제재가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북한이 진짜로 핵실험 또 ICBM을 발사하게 되면은 군사적으로도 이제 대치 상황이 되는 거고요. 북한 경제가 한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북한도 조심스럽게 뭔가의 어떤 그 타결 가능성 이걸 노릴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동창리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했다는 소식,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 논의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경기장을 누비며 승부를 가리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 인기를 더해가는 수많은 운동 경기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특히 즐기는 종목으로는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그리고 미식축구가 있는데요.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한창인 요즘에는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라고 이야기하는 미식축구가 단연 최고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의 축구, 미식축구, 풋볼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기를 더해가는 미국의 겨울 스포츠, 미식축구, 풋볼.
해마다 9월 첫 주에 시작된 프로 미식축구 리그 NFL이 12월 말 정규 시즌 마무리를 앞두고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 연고를 둔 32개 프로 미식축구단이 National Football Conference NFC와 American Football Conference AFC 이 양대 지구 아래 각 16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아래 동서남북 4개 권역 소속으로 또다시 4개 팀씩 묶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16차례의 경기를 치르는 정규 시즌을 거칩니다. 그리고 1월에 그중에 승자들끼리 붙는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을 열어서 NFC, AFC 이 양대 지구의 최고팀을 가리고요. 2월 첫 주가 되면 그 최고 중에 최고를 가리는 단판 승부,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라고 꼽히는 슈퍼볼 경기로 축구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열정이 최고조에 오르게 합니다.
I am a big fan of football. I like football a great deal.
Patriots have won it 6 times in the last 10 years. Or the Green Bay Packers, the San Francisco 49ers.
미식 축구를 좋아하고 특별히 응원하는 팀과 선수들 자랑에도 아낌이 없는 미국 사람들. 각 팀이 기반으로 하는 지역마다 6에서 7만 석, 크게는 10만 명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평소에도 경기에 나서는 팀의 성적과 인기에 따라서 입장권 가격은 평균 100달러에서 700달러도 넘습니다.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보기 위해서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파티를 열듯 사람들이 모여 응원하고 즐긴다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미식 축구를 대하는 평범한 모습입니다. The name of the game.
The name of the game. 축구, 미식 축구, 그리고 럭비.
아직도 축구와 미식 축구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까? 럭비하고 미식 축구는 어떻게 다른 거야 하는 분도 계시네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그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광성, 김경영.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북한의 축구 대표 선수들이 운동장을 누비는 축구는 사커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발로 차는 축구도 풋볼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 풋볼은 미식 축구를, 사커는 월드컵 축구의 축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미식 축구를 아메리칸 풋볼로 불러서 구분하기도 하죠. 미식 축구 경기에 각 팀에 11명의 선수가 뛰는 것은 축구와 같습니다. 하지만 미식 축구는 끝이 뾰족한 타원형의 공을 씁니다. 축구는 공이 손에 닿으면 무조건 반칙이죠. 하지만 미식 축구는 공을 손에 들고 패스, 연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들고 골문을 향해서 달려도 됩니다. 공을 뒤로만 패스할 수 있는 럭비와는 달리 미식 축구는 전후, 좌우, 패스가 자유롭습니다. 미식 축구의 득점 방식은 럭비에 가깝습니다. 축구는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만 1점씩 점수를 올릴 수 있는데 미식 축구는 공격수가 엔드존이라고 하는 상대 측 골라인까지 공을 잡고 돌파하면 터치다운에 6점을 얻습니다. 또 경기장 양쪽 끝에 두 날짜리 포크를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의 골대 사이로 공을 통과시키거나 득점 상황에 따라서 1점에서 3점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어떤 운동 경기보다 선수들 간의 몸싸움이 치열하고요. 틈을 파고드는 그 빠른 질주에 관중들의 환호가 높아집니다. 복장을 보면 미식 축구와 축구, 럭비 한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은 다들 익숙하죠. 축구 선수 복장에 턱 아래까지 단단히 묶은 이 쓰개 같은 모양의 모자를 쓴 선수가 있다면 럭비 경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헬멧, 어깨와 가슴, 허벅지, 다리 부분 등 유니폼 아래 갑옷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한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타났고 멀리서도 움찔하게 되는 몸싸움이 수시로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미식 축구 경기입니다. 공으로도 구분됩니다. 타원형이어서 럭비공과 비슷한 듯하지만 미식 축구공은 끝이 더 뾰족하고요. 레이스라고 불리는 8줄의 흰색 박음질이 있습니다. 또 갈색의 가죽 재질이라면 99%가 미식 축구공입니다.
미식 축구 풋볼의 역사.
Well, it is an American sport because and you know people often
자, 그런데 미식 축구가 왜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라고 불릴까요?
American football really is a sport that is unique to this country.
Yeah, it was created here. It's a mishmash.
먼저 그 이유를 미국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00년대 유럽 사람들이 미국 땅에 정착할 때 가져온 럭비 공으로 아시아인들의 축구와 비슷한 이 발로 공을 차는 경기를 했답니다. 1800년대 중반에 공을 손으로 잡고 골라인까지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럽의 럭비와 축구가 섞였고요. 관중의 흥미를 끌고 또 선수들 사이에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럭비가 영국의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것처럼 미식 축구도 미국의 명문대학 간의 경기가 그 역사의 기반이 됐습니다. 1896년 11월 프린스턴 대학교와 러커스 대학교가 역사상 첫 풋볼 시합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버드 대학교, 예일, 컬럼비아 대 등이 참여하는 연맹이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웬만한 규모의 대학교가 있는 지역이면 시골 마을에서도 이 미식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탄탄한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풋볼 경기는 프로리그 못지않은 인기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포함한 130여 개 대학교가 이 챔피언 자리를 놓고 해마다 불꽃 튀는 열전을 펼치고 있고요. 16,000 곳 이상의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에서도 대학 풋볼팀에 들어가고 또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 선수들이 기계 넘치는 미식 축구 복장을 입고 운동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내셔널 풋볼 리그, NFL.
축구는 미국을 움직이는 스포츠 산업의 중요한 축입니다. 1920년 오하이오주에서 미국 전역 11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축구팀이 American Professional Football Association이라는 이름으로 승자를 가리는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뒤에 그 이름을 NFL로 바꾸면서 올해로 100년이 된 프로 미식 축구 NFL의 초석이 됐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스포츠 구단의 가치 평가에서도 미국의 프로야구, 영국과 유럽의 프로축구리그 등 기라성 같은 프로 구단을 제치고 미국의 프로 풋볼리그 NFL의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55억 달러의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4년 연속 1위에 올라 있습니다. 1967년부터 슈퍼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하나의 최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경기 입장권은 수천 달러를 호가하기도 하고요.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사람들만 1억 명이 넘고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펼쳐지는 하프타임 쇼에 당대 네루라는 스타가 출연해 공연을 하고 수천만 달러를 들여 준비하는 세계적 기업의 이색 광고가 공개되는 축제 중에 축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5일 2박 3일 동안의 한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지난 8월 말 이후 4개월 만이고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뒤로는 처음입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중대한 시험 발표 등 최근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번 방한에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 등이 동행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페인 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면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도 오찬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가 이번에 한국에 머무는 동안 판문점에서 미북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아직 북한 쪽에 응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건 대표는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워싱턴 공항 출국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한국 일정을 마친 뒤 17일 일본 도쿄로 건너가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전원 송환되면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항공편이 중단될 것으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15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전날 블라디보스토크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체고라 대사는 고려항공이 왕복 운항하는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사이 노선에 대해 현재는 북한 노동자가 있어 이용되고 있지만 노동자가 사라지면 노선도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오는 22일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이 진행 중이라고 마체고라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유익하지만 안보리 결의에 의해 귀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시적으로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운항을 주 2회 월요일 금요일에서 주 5회 월화 수목 금요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항공 측의 이처럼 환경 표현을 확대한 이유는 노동자 송환 시한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현재 약 3만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이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미국산 옥수수, 밀 등 농산물과 자동차와 부품 등에 예정했던 보복관세 부과를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부과한 고율관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3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보류한 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조치와 함께 미국과의 상호 존중과 동등을 기반으로 각자의 핵심 우려 사항들을 해소하고 중미 경제 통상 관계에 안정적인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미중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 타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2017년 미국으로부터 들여간 상품과 용역 구매량에 더해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를 추가 수입하게 된다고 미 당국이 이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추가 관세를 유보시킨 가운데 기존 2,500억 달러어치 물량에 매긴 관세 25%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필리핀 남부에서 15일 규모 6.8에 이르는 강한 지진이 일어나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1분께 인구 120만 명이 넘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다바오에서 서남쪽으로 61km 떨어진 곳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지진의 규모를 처음에는 6.9로 관측했다가 6.8로 낮췄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8.2km로 나타났습니다. 다바오 당국자는 6세 여자 어린이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방송에 밝혔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맑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오후에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면서 최고기온 6도 기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